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저 박근자 집사님이 잘 돌아오셨고 우리 케빈 형제가 또 한 달 갔다가 이렇게 또 오셨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한 번씩 사람이 안 보이다가 나타나는 것도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맙시다. 일부러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먼저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변화를 조금 주려고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우리 주일학교를 이제 우리 윤인영 집사님하고 우리 라나 집사님 두 분이서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내가 개입함 없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오늘 처음 이렇게 그 우리 윤 집사님하고 라잔 집사님이 합력해서 주일학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1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개척교회 가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개척교회를 갔다가, 가서 이제 조그맣게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청년부가 10명이 돼서, 성가대를 처음 이제 조직을 한번 했는데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했고, 우리 가운데 주일학교 아동이 한 5명이 있어서 정신없이 뛰어노는 저렇게 아이들이 위에서 교사가 이제 이렇게 헌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헌금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그 설명을 해서 변화를 좀 줬으면 해요. 뭐 이건 선택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2주년 때부터는 가능한 다음 주부터는 그 무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그 헌금통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리지 않으면 헌금이 한 20%가 준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무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으면 헌금이 한 50%가 준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여러분 제가 정말 잘 양육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인도를 했다면 그렇게 하는 제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11조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지난번에 11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11조가 되셨습니다. 온 장자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 시절에는 그 장자의 몫으로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율법에서 일부를 모아서 10분의 1로 이렇게 그 의미적으로 모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전체 율법을 대표시키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당연히 바쳐야 할 우리들의 장자, 그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장자를 바쳐야 되는 것이 유월절의 그 의미였죠.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오늘 양이나 소 끌고 오신 분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라고 해서 헌금을 바치고 제물인 헌물을 가지고 와야만 예배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약시절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헌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11조는 우리 모든 헌금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는 순간에 헌금 안 가져오셔도 돼요. 헌물,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헌금도 헌물도 필요 없이 연보라고 해서, 이 연보는 11조의 그 정신이 첫 번째 레위인들에게도 드렸고, 또 하나는 누구죠?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절기마다 드린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서 바치는 그거는 이제 지금은 레위족속이 없어요.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는 옛날에 제사장하고 다릅니다. 목회자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자유롭습니다. 근데 제 경우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굳이 제가 어떤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연보를, 물론 신약에는 연보를 합니다. 연보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되고,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연보는 11조와 다른 것이, 십일조는 의무였어요. 구약 시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일조가 되셔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 연보는 뭐냐면 이제 의무가 아니에요. 10분의 1이라는 우리의 지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에 따를 거 없습니다. 브리즈번에서 2,000불을 못 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2,000불을 못 보시는 분은 11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보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연보를 해봐야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일조가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물이 되신 걸 깨달은 성도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규모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어려운 분들은 연보를 못할 테니까 형편이 그나마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한 달에 4,000불 정도 벌어 그런 사람이라면 옛날 십일조 그 정신을 가지고 대충 그 지표를 가지고 내 소득에 적용을 해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많이 바칠 수 없으면 여러분 10달러만 여러분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이 바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연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름을 쓰면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오픈한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저 헌금통을 열어본 일이 없어요. 누가 얼마 받지 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재정을 맡았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부터는 장로님도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받치 이제 연보죠. 연보를 받칠 때 봉투에 그냥 넣으시고 이름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면 쓰지 마십시오. 장로님도 몰라도 돼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공동체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 이제 뭐 이런 것 뭐 이게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충 받아 한 2,000불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2,500불을 사례비로 보내주세요. 고맙게도.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짐이 안 될 수 있어서 받은 제 사례비를 다시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 다시 넣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하실 일 하는 거고 저는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굳이 인건비가 그다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약간의 그 우리 식사 비용하고 월세 정도 뭐 회계사 비용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세금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보험료 그걸 위해서 한 2,000불 정도 필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의 연보로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못 버티면 제가 어떻게 하든 할 거예요. 그래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제 무명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바쳐보세요. 단 10불을 바쳐도 여러분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 안에 저 헌금통 안에 돈이 들어오는 저 연보통 안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만 알아요. 그러면 참으로 여러분이 단 10불을 바쳐도 나는 형편이 괜찮아서 50불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형편이 정말 5,000불 이상 버니까 매주 나는 한 100불은 바칠 수 있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연보를 하시면 내가 100불을 바침으로써 어려운 형제자매들은 안 바쳐도 되잖아요. 이게 연보예요.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연보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치면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까우면 안 바치면 되니까. 그러나 바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서 연보에 봉투에 돈 넣어서 뭐 봉투 안 써도 상관없지만 봉투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뭐 지금까지도 본 일 없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도 몰라요. 그냥 합산만 해서 은행에 넣고 우린 다 은행 거래하니까 은행에 넣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러면 한 30%밖에 안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정말 잘 지금까지 그 헌물에 대해서 잘 양육하고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다지 차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바쳐보십시오. 얼마가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쳐 하나님만 아는 이 연보에 이렇게 같이 보면 정말 그 연보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는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하게 벌고 어려운 사람들 그 악착같이 받아내갖고 그래갖고 벌어서 그걸로 연보를 바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벌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조금 더 낼 수 있으면 내시고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안 바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여러분 연보를 이후부터 하셔야 되니까 제 의도를 이해하시고 이제부터는 2주년 때부터는 헌금에 이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만 술래 마음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에 맞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령은 십자가의 이미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사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흐르러서 죄 씻어 주시네.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돌려드리는 영광된 찬송을 하나님 열납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운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남겨놓은 저 아픔들을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닦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여러 아픔들마다 하나님 예배의 순간마다 이 자리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열납하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자의 힘겨운 형편과 사정마다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열납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일도 가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 시편에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또 시편 몇 편 읽고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짜증나고 힘겨워도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이 이런 시를 써냈구나,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게 꼭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쓰냈지 하고 이렇게 읽어 가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도 많이 좀 힘겨워도 어려워도 잘 이겨내시고 이번에 일독은 어떻게든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 왔다 갔다 할 때 좀 정신이 없지만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서 저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조순호 목사님이 말씀을 지나주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15장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 전쟁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의 내용은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치는가? 하나님은 재미삼아 그냥 골탕 먹이려고 나라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2절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 왕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심판하는데 벌 주는데 쓰시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내용을 보시면 네, 제가 써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15장 2절 말씀과 똑같죠?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 고아, 나그네, 모세오경보는 계속 반복해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약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이 약한 자들을 친 거고 이 사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내용에 따라서 아말렉을 지금 이스라엘 사울 왕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25장 3절이에요. 지금 가서 시간도 정해 주셨어요. 지금 가서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만든다는 단어예요. 여리고도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레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이 백성들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최후로 하나님은 나라를 진멸시키는데 이 아말렉이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행했는가 15장 9절에 나와요. 진멸하기를 순종을 그러니까 즐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왕도 남겼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아말렉의 아담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멸한 것도 있고 진멸 안 한 것도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순종해요.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만 진멸하고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왜 불순종했을까? 15장이요. 다섯 번이나 나와요.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번이나 설명하는데 제가 네 번은 지금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한 번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사울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호칭을 할 때 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호칭하시나요? 목사님의 하나님? 네. 또 다른 교회의 성도의 하나님? 나야라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 너무 좋더라.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칭할 때는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근데 사울은 세 번이나 하나님을 호칭할 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전쟁 후에 사울의 행보를 15장 1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쟁은요, 오늘 지도를 이렇게 너무 잘 선택해 주셔서 주보에 올려주셨는데, 지도를 보시면 남쪽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요,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그래서 그 남쪽에 아말렉을 치면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마친 다음에 사울이 갈멜로 갑니다. 갈멜. 갈멜은요,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닷가요. 지중해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사울이 갔을 때 생략돼 있지만 이런 도시들을 안 거쳐봤습니까? 뭘 끌고 갔어요? 아갑 왕을 끌고 간 거예요. 뭘 끌고 갔어요? 가장 좋은 양과 소, 전리품을 끌고 갔습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정도 하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아말렉 이렇게 쳐부셨어. 내가 아갑 왕 상체로 잡아왔어. 내가 가장 좋은 거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어. 그래서 갈멜에 이르러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한 다음에 온 성을 지나서 갈멜에 이르러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갈멜에서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길갈.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갑과 또 재물들을 앞세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어요? 이 제사도 분명히 아갑을 보여주고 또 많은 좋은 재물들도 보이면서 하나님께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제가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명, 성경 나오는 지명을 좀 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이해하는 도움 되는 게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읽으셨지만, 여호수아를 읽으셨지만, 여호수아에 이출애굽 2세대가 순종한 걸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백성들이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열두도를 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길갈도 설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요단강 가운데로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거는 물이 덮이면은 사람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길갈에도 세우고, 그리고 이 요단강 가운데도 세워서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내 말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요단과 건넜지, 순종했지, 길갈 그런 장소예요. 요단과도 순종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길갈에 왔다는 것이죠. 네 번째요, 사울이 직접 말해요. 24절을 보면, 15장 2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하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이 왕을 백성이 계속 유지시키는 힘으로 지금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말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있고 이미 자기 영광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사울의 마음의 문제를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계속해서 다섯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돌이킨다는 것은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15장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표현되는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겸손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를 섬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돌이켜서 그 겸손하면서 돌이켜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고 온 밤을 부르짖는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 한글을 위하려고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데 첫 뉴스가 딱 들었는데 제가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창원 대형교회 목사 수십억 흉년 뜨더라고요.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잘했던 목사님이요. 사람은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목사도 돈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비판에서 멈추면 안 되고 사무엘처럼 근심하고 온 밤을 부르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은 구약에서 심판의 목적만은 아닙니다.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인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살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우상숭배자 솔로몬에게도 우상숭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두 번이나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에게도요,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기회고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시대 때도 그렇게 악한 시대였는데 아합왕시대 때 어떤 선지자를 보내줘요? 말씀사여 또 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줘요. 나 아합 포기하지 않아. 나 북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가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인데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침상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을 주님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다윗을 별명을 적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가늠했다니까요. 그 가늠죄 가려고 살인까지 한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게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봤을 때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여기서 멈춰 얘기하려고 사무엘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15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간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것은 순종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요. 진멸했습니다. 끝! 이러면 됩니다. 근데 다음 말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이 말이 없거든요. 다만 그러나 이 말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진멸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거 요게 쓰셔야 돼요. 근데 사울이 변명합니다. 다만 그러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저 사울도 아니에요. 양과 소는 마땅히 멸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울도 아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판단했지만 내 마음대로 판단했지만 순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다만 그러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이 사울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또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또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번이나 강조해요. 순종이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럼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순종하거나 상대방에게 좋은 태도로 행동하고 선물을 줄 때 내 마음대로 들면 상대방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이걸 알아야지 순종하고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66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듣는 걸 좋아해요. 청종하는 걸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25장 23절의 말씀은 불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를요 하나님께서요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몰렉스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가증하다고 했어요. 최악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교육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거. 그 읽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무엘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왕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 심판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러면 이 심판에 선언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성품을 붙잡아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군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중요해요. 다윗이 잘 아는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두 명의 배신자를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베드로는 돌아왔다는 것이죠. 가룟유다는 그 돌아올 기회를 본인이 판단하고 자살을 합니다. 저는 가룟유다도 100% 확신하는데 베드로처럼 돌아왔으면 분명히 열두 제자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윗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사울은 이 기회를 바로 찾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심판이 이뤘을 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러야 되는데 15장 30절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내가 범죄한 거 맞는데 지금 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 길가에서도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삽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인과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건 괜찮아요. 청종하지 않는 건 이 정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이 끝나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울을 건드리는 건 뭐예요? 나보다 인기 만만.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의 높임을 듣자마자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시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사울의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신 대로 별로 서버리고 계속해서 백성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비참하게 전쟁 중에 사무엘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끝까지 완고하고 끝까지 강팍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의 최후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도 부정적인 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저는 다윗 그러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했나? 제가 역대기 14장 또 사무엘하 5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다윗과의 블레셋 전쟁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무엘상 15장이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전에 역대기 14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틀려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후 두 번의 브레세카의 전쟁이 소개되는데 다윗은요 이미 마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윗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전쟁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두 번의 전쟁이 소개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무기를 준비합니까? 병사들을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무릎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시고 역대 상을 보시면 다윗은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아무리 강한 군사, 강한 나라라도 전쟁에 패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쯤은 두 번쯤은 패할 수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요 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특징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항상 군대가 있지 않습니다. 12개 조로 나눠가지고요 11개월은 농사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가 찾아오면 그 한 달 군인만 해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가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 승리합니다. 그 다윗도 계속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구나.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구나. 다윗도 깨닫고 전쟁한 백성들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것이냐.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이 두 번의 전투 때 승리하고요. 1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승리했다. 그 이유가 나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사울은 불신종했고요. 전쟁 중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주권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블레셋을 쳐보셨는데 그 블레셋이 엄청 강한 군대였어요. 사사기 삼손 때부터 다윗 때까지 엄청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전쟁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는데 물을 쪼맨같이 승리했어요. 물. 이런 책상 이런 보면은 제가 손으로 문제입니다. 물은요 어린애들도 주일학 학생들도 쪼갤 수 있는 물이에요. 블레셋 전가의 전쟁을 그렇게 쉽게 이겼다는 것을 다윗이 물을 쪼갠까지 승리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지만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한계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쪼갠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14장 17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인생 마지막까지 복된 삶을 살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죽어서도 선한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멋진 삶을 다윗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살았다는 것이죠. 4,000년이 지난, 다윗 탄생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제가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본을 따라야 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몇천 년을 울리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 달라지게 만듭니다. 사무엘 상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무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순종하지 않는 엘리의 길을 갈 것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순종하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반신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사울 양이 다윗처럼 오늘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바인 가운데 공동체를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호주 땅에 총리가 있지만 호주의 왕,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처럼 순종하여서 물을 쪼개는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좀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쁨되기 원하네 우리의 이 찬양을 하고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다윗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주십시오. 우리 다윗장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돌아오는 길에 쓰임받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산하여 태워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인드 교회의 공동체가 성공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내고자 몹시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성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이기고 또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청종하는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몹시도 노력하는 우리 조선호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에게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코자 하는 바인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